VOA 세계 뉴스입니다. 아랍 국가들이 가자지구 주민들의 희생을 막기 위한 휴전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4일 요르단 암만에서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이집트 외무장관,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사무총장 등과 회의한 뒤 기자회견에서 일반적 의미의 휴전에는 반대한다는 미국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는 휴전은 하마스가 전열을 정비해 10월 7일에 했던 일, 이스라엘에 대한 기습 공격을 반복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것이 지금 우리의 견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공동 기자회견에선 아이만 사파디 요르단 외무장관은 아랍 국가들이 즉각적인 휴전을 원한다며 중동 지역 전체가 적대감의 바다에 가라앉고 있으며 이것은 다음 세대까지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블링컨 장관과 별도로 만난 나지브 미카티 레바논 임시총리도 가자지구 휴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전날 이스라엘에 방문한 뒤 하마스에 붙잡힌 인질 석방을 위한 인도적 교전 중단을 공식 제안했지만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인질 석방이 포함되지 않은 일시적 휴전안을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요르단을 거쳐 5일과 6일 튀르키예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가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호주 총리의 중국 방문은 2016년 이후 7년 만에 처음입니다. 앨버니지 총리는 방중 첫 일정으로 5일 상하이에서 열린 중국 국제수입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했습니다. 이는 개막식 연설에서 국가 간 건설적인 경제협력은 관계 구축에 도움이 되며 이것이 바로 호주 정부가 중국과 건설적인 협력을 지속하는 이유라며 밝혔습니다. 앨버니지 총리는 3박 4일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하기 위해 전날 상하이에 도착했습니다. 상하이 일정을 마치고 베이징으로 이동해 6일에서 7일 시진핑 국가주석 리창 총리와 잇따라 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중국과 호주는 경제적으로 끈끈한 관계였지만 2018년 호주가 미국의 요청에 발맞춰 5세대 이동통신 사업에 중국 화웨이 참여를 배제하고 2020년 코로나19 발원지에 대한 국제조사 지지를 촉구하면서 관계가 틀어졌습니다. 이에 맞서 중국은 호주산 석탄과 쇠고기, 와인 등의 보복석 관세를 부과하는 등 경제보복을 가하면서 양국은 심각한 갈등을 겪었습니다. 독일 최대 도시 함부르크 공항에서 무장 인질극이 발생했습니다. 독일 뉴스통신사인 DPA에 따르면 4일 밤 무장한 남성이 차량을 이용해 공항 북쪽 출입구를 뚫고 들어가 튀르키예 항공 여객기 앞에 멈춰선 뒤 공중을 향해 두 차례 충격을 가했습니다. 인질범은 경찰과 협상을 벌이고 있으며 5일 현재 공항은 폐쇄됐고 항공편도 모두 취소됐습니다. 인질범은 35세 남성으로 양육권 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아내로부터 강제로 딸을 빼앗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질범은 현재 4살 난 딸을 인질로 삼고 있습니다. 인질범은 딸과 함께 여객기를 타고 튀르키예로 가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현지 경찰은 현재 심리학자가 몇 시간에 걸쳐 협상을 이어가고 있으며 공항 내 모든 승객이 대피한 만큼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어 우리의 최우선 과제는 아이를 보호하는 것이라며 우리가 파악한 바로는 아이는 현재 건강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인질극이 발생하면서 수백 명의 여객객이 인근 호텔에 묵었으며 해당 공항에 착륙할 비행편은 다른 공항으로 공로가 변경되거나 취소됐습니다. 네팔 북서부 지역을 덮친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3일 오후 수도 카트만두 주에서 이 북서쪽으로 500km 떨어진 카르날리주 자자르쿠 지역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5일 현재 15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현지 언론 등은 부상자도 180여 명에 달한다고 전했습니다. 네팔 당국은 대부분 농촌인 자자르쿠 지역에서 최소 105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고 인자팔 루쿰 지역에서 52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사망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쿠베르 카다디아 네팔 경찰 대변인은 4일 미국 CNN 방송과 인터뷰에서 우리는 지금 수색과 구조 작업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붕괴되고 손상된 주택과 기타 인프라에 대한 적절한 추정치를 아직 얻지 못했다며 주택 90% 정도가 무너진 마을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지진조사국은 지진 규모를 5.6이라고 밝혔습니다. 네팔은 지난 2015년에도 규모 7.8의 강진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당시 약 9천 명이 숨졌습니다. 그리고 100만 채 이상의 집이 파괴되는 등 피해를 입었었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현숙입니다.
News Focu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북한이 3차 군사 정찰위성 발사를 위한 막바지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한국의 국가정보원이 밝혔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8일 한국을 방문합니다. 북한이 아프리카와 유럽에 있는 제외 공관을 잇따라 폐쇄했습니다. 오늘은 윤국한, 최원기 두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도시창입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북한이 3차 군사 정찰위성 발사를 위한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한국 국가정보원이 밝힌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한국 국정원은 지난 1일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11월 중에는 발사가 이루어질까 하는 점이 궁금한데요. 윤 기자가 좀 말씀해 주실까요?
예, 사실 북한이 11월 중에 발사를 하게 될까? 이거는 사실 누구도 단언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그렇지만 한국 국가정보원이 최근에 그 국회 보고에서 최근 엔진과 발사장치 점검 등 막바지 준비에 한창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네. 보면은 이 막바지 준비라는 것이 통상 발사가 임박하거나 또는 멀지 않은 시점에 하는 것이라고 볼 때 11월 중 발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사실 국정원의 이번 보고는 그보다 앞서서 바로 일주일 전에 한국 통일부가 뚜렷한 준비 동향이 포착되지 않고 있다라고 했던 것과는 굉장히 대조적입니다. 그런데 조금 그 발사 11월 발사 가능성과 관련해서 조금 다른 분석을 하는 전문가들은요.
네.
이 북한이 10월 중에 발사를 공언했던 군사 정찰 위성 이 발사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은 배경을 보면 11월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설명인데요. 우선 기술적인 문제 때문이라면 이 통일부와 국정원의 서로 다른 평가가 나온 것이 일주일 상관 아닙니까?
네.
그런 일주일 상관 사이에 이 기술적인 문제와 관련한 상황이 달라졌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런 분석이 있고요.
네.
더 중요하게는 정치적인 고려를 꼽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북한이 이제 당초 공언했던 10월에 이 군사정찰 위성을 발사하진 않았던 그 원인을 보면 북한이 최근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서 중동 사태까지 발생한 상황에서 그 동향은 이 중국과 러시아와 손을 잡고 미국에 반대하는 반미 연대 결속 그리고 그 강화에 외교력을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볼 때 바로 이런 맥락에서 지난 두 달 가까이 북한이 미사일 발사 등 군사 도발을 하지 않고 있는 것도 이런 맥락의 일환이라는 분석인데요. 그렇게 볼 때 11월이든 가까운 장래에 군사 정찰 위성을 발사해서 다시 자신들이 비난의 대상이 되는 상황을 만들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분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런 맥락에서는 이제 올해를 넘길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것이죠.
네.
그러나 앞서서 관측대로 임박했고 또 11월 중에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 북한은 군사정찰 위성 그리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완성 이런 것들이 우선적인 군사적 목표이기 때문에 이 정치 외교적 상황과는 관계없이 이것이 이제 기술적으로 완료만 된다면은 11월이든 12월이든 올해 안에도 위성을 발사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준비가 안 돼서 그렇다 한다면 뭐 어떤 준비를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동안에 좀 그 군사정찰 위성과 관련돼서 경과를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문제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도해 드렸습니다만은 북한은 지난 5월 31일과 8월 24일 군사 정찰 위성을 발사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그후 북한은 그 관영 매체를 통해서 원인을 규명을 해서 10월에 3차 정찰 위성을 발사하겠다 이렇게 공언을 했지만 발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이로 볼때 뭔가 그 3차 그 발사를 할 만한 준비가 아직 안된게 아니냐 이런 그 관측이 많습니다. 그동안에 북한이 얘기한 걸 보면 북한은 그 1차 그 군사위성 발사 실패 직후에 뭐라고 그랬냐면 1단계 분리 후, 그러니까 1단계 분리는 제대로 됐는데 2단계 발동기, 그러니까 엔진 문제입니다. 엔진이 문제가 돼서 실패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2차 발사 실패 때는 2단계 비행 중에 비상 폭발 체계에 오류가 생겨서 실패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엔진 또 소프트웨어 상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그 관측이 많았는데요. 전문가들은 그 기계적 문제와 관련해서 로켓의 그 엔진 그러니까 발동기 문제와 인공위성의 그 문제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국이나 미국이나 유럽 같은 이제 그 선진국들도 위성을 발사를 하는데 발사 실패에 대비해서 대개 그 엔진과 인공위성을 두 개씩 만듭니다. 그러니까 로켓이 위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가 실패를 하면은 새로 별도로 만들어놓은 두 번째로 이제 발사를 한다는 그런 계획인데요. 북한은 아시겠지만 두번다 실패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그 새로 3차 발사를 해야 된다면은 로켓과 인공위성을 새로 만들어야 되는 그런 그 상황인데 지난번 두 번째 발사 실패한 지가 지금 두 달밖에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달 안에 엔진과 로켓 엔진과 인공위성을 새로 만들 수 있었겠느냐? 그리고 그것이 성공을 장담할 정도로 잘 점검이 이루어지고 됐겠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좀 상당히 좀 시간이 촉박하고 힘들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일종의 뭐 정치적 문제 이것도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로켓을 뭐 만들고 준비를 했지만 이것이 또다시 실패할 경우에는 이것이 그야말로 김정은 위원장의 그 위신에 체면에 그 먹칠을 하는 셈이기 때문에 이런 준비가 채100% 갖춰지지 않아서 발사를 늦추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이 있습니다.
네. 국정원은 북한이 러시아에서 기술 자문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는데요. 기술 자문을 받았다고 가정하면 이 다음 발사는 성공하겠습니까?
예, 사실 그런 가능성이 크죠. 왜냐하면 이 러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사실 위성 발사를 포함한 우주 관련 기술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에 있지 않습니까? 그 한국이 최초로 발사한 인공위성 나로호도 러시아의 기술로 이뤄진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의 기술 자문을 받은 것이 사실은 앞서서 사실 북한이 두 차례 실패를 했는데요. 앞서 최원기 기자가 설명을 해줬지만 2차 발사 실패 직후에 북한의 발표를 보면 믿음성과 체계상 큰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엔진의 작동에는 이상이 없고 이 간단한 소프트웨어 수정만 거치면 된다라는 이런 뉘앙스의 발표였었는데요. 그렇게 본다면 이 간단한 말하자면 수정을 거친 데다가 또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기술 자문을 국정원의 발표대로 받은 것으로 간주를 한다고 한다면 가능성, 발사에 성공할 가능성이죠. 이것은 어느 때보다 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시기가, 발사 시기가 언제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할 수는 없지만 말이죠.
국정원은 또 북한이 전술 핵 등을 동원한 전면전 연습을 벌이고 있고 핵 인질 전략을 구체화하고 있다고 보고했는데 이건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네, 저희가 여러 번 보도해 드렸습니다만은 북한은 이미 그 핵무력 완성을 선언을 했고요. 한국을 그 겨냥한 그 전술 핵탄두, 미사일, ICBM, 순항미사일, 그리고 핵 탄도를 발사할 수 있는 잠수함을 이미 그 건조한 상태입니다. 아, 그리고 더군다나 핵공격을 전제로 한 그 전략군도 만들어놨고요. 헌법에 이 같은 내용을 그 명시하기도 했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그 전면전을 그 연습했다고 하는 것은 북한의 최고사령관인 김정은 위원장이 전략군을 동원하고 또 전술핵을 동원한 한국을 겨냥한 전면전 그 핵전쟁 훈련을 벌였다 이런 뜻으로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핵 인질 전략이라는 것은 북한은 지금 그 핵무기가 있고 한국은 핵무기가 없기 때문에 한국을 핵 일종의 그 인질로 삼아서 미군이 오는 것을 막고 한국을 장악을 하겠다 이런 하나의 그 전략 전술을 세워서 이것을 훈련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이 그 서해에 있는 백령도 같은 이런 서해 도서나 서울 북부를 이제 기습 공격한 다음에 미국에 대해서 일종의 그 위협 공갈을 하는 거죠. 만일 미군이 여기에 개입을 하면 로스앤젤레스나 뉴욕에 핵 공격을 하겠다 이렇게 위협을 하게 되면은 미국으로서는 상당히 그 딜레마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미국은 LA가 핵 공격을 받을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한국을 지원을 해야 되느냐 하는 일종의 딜레마에 빠진다 이런 전략인데요. 바로 이런 것을 김정은 위원장이 전략군 등을 동원해서 연습을 했다 이런 뜻으로 그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북한이 이 군사 정찰 위성을 발사하면 뭐 긴장이 고조되곤 하는데 특별히 지금 같은 상황에서 발사가 된다면 과거와는 좀 다른 어떤 긴장 고조가 있겠습니까?
예, 사실 북한의 군사 정찰 위성이 발사된다고 해서 새로운 긴장 상태가 고조되거나 이렇게 보는 전문가들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지금 한반도에서의 긴장 상태는 사실 굉장히 그 고조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네. 이런 상황에서 지금 핵심 그 국제적인 관심사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최근에 불거진 중동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죠. 하마스 간의 전쟁에 집중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군사정찰 위성에 대해서 긴장이 새롭게 고조되는 것보다는 러시아의 첨단 군사 기술이 북한에 이전된 그런 상황에 대한 우려가 더 클 것으로 그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북한이 또다시 군사 정찰 위성을 발사하면 한국과 미국이 이번에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가 있을까요?
네, 전문가들은 그 북한이 또다시 그 군사 정찰 위성을 발사할 경우 미국과 한국이 아마 두세 가지 조치를 취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그 로켓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입니다. 따라서 유엔 안보리를 소집을 해서 이를 규탄하고 제재하려는 이런 움직임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시겠지만 북한이 ICBM을 발사할 경우에 그동안 저희가 여러 번 보도해드렸습니다만은 중국, 러시아가 여기에 그 비토를 해서 이것이 전혀 뭐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한국이 아마 유엔 안보리를 동원을 해서 이 같은 것을 규탄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상이 있고요. 또 하나는 역시 그 북한에 대한 제재입니다. 로켓을 발사하려면은 북한이 자체 기술만은 안 되고 중국이나 러시아 또 유럽 등지에서 여러 가지 그 부품 이런 것을 그 들여와야 되는데 이를 도운 북한 그 사람은 물론이고 이와 관련된 제3국의 사람들을 아마 미국이나 한국이 독자 제재를 가할 것이다 이런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역시 그 국제 언론, 여론 이런 것을 동원을 해서 북한을 규탄하는 겁니다. 그리고 북한의 그 로켓 발사되면 가장 큰 그 위협을 느끼는 것이 역시 한국, 일본 이런 국가들인데요. 이런 한국과 일본에 대한 기존의 그 방위 공약을 재확인하고 또 하나는 한국과 일본에 대한 확장 억제를 강화하는 것이 미국이 취할 수 있는 조치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한국을 방문한다는 소식 알아보도록 하죠. 미 국무부는 2일 블링컨 장관이 서울을 방문해서 북한과 러시아 군사협력과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조치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클린턴 블링컨 차관보는 블링컨 장관과 한국 파트너들이 일련의 북한의 행동, 특히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으로 인한 지속적이고 점증하는 위협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 블링컨 장관이 이스라엘과 요르단을 거쳐서 8일 서울에 도착할 예정인데요. 서울에서는 물론 북한 문제 논의가 있겠죠. 그런데 그 외에도 이 우크라이나 전쟁, 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이런 문제까지 논의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예, 충분히 있다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사실 북한 문제에 관해서 보면은 최근에 사실 북한 문제는 미국 내에서 거의 중요한 우선순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에 관한 얘기가 이제 핵심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과 한국의 그 주요 고위 관리들의 대화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만큼 이제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차지하는 역할이나 비중이 커졌다는 의미도 있는데,
네.
이 블링컨 장관의 이번 한국 방문과 관련해서 대니얼 클린턴 블링크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그 기자들에게 설명한 내용을 보면, 이 블링컨 장관의 방문 중에 지금 당면한 전 세계적인 문제들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확신한다, 이렇게 밝히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문제, 이것을 언급하고 있단 말이죠.
네.
지금 그동안에 이미 언론을 통해서 잘 알려져 있지만, 중동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분쟁이 발생하면서 미국 내에서는 이제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동력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미국의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또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을 동시에 해야 되는 그런 역할이 여전히 중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우크라이나와 관련해서는 미국 내에서 이제 지원에 대한 동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라든지 또는 유럽 등 동맹국들의 추가적인 지원을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특히 네. 우크라이나와 관련해서 이 러시아가 북한의 탄약이나 포탄을 북한으로부터 지원받은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네.
상황에서 한국이 이제 군사무기 분야에까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지원을 제공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네.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한편 조 바이든 대통령은 1일 공석이던 국무부 부장관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인도태평양 조정관을 지명했습니다. 자, 이 캠벨이 어떤 인물인지, 또 이 같은 자리 이동이 미국의 혹 어떤 정책 변화를 의미하는 것인지, 이 부분을 최 기자가 좀 한번 분석을 해 주시죠.
네. 커트 캠벨은 미국의 그 인도태평양 정책을 그 총괄하는 인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네.
그동안 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인도태평양 조정관으로 있다가 이번에 그 바이든 대통령이 국무부 이제 부장관으로 지명을 했습니다. 캠벨 지명자는 올해 그 66살인 외무 관료 출신 전문가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과거 그 미국의 그 클린턴 행정부에서 국방부 그 아태 담당 부차관보를 지냈고요. 이어서 그 오바마 행정부에는 국무부 그 동아태 차관보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를 중시하는 정책을 미국에선 피봇 투 아시아, 아시아 회계 정책,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는데, 바로 이 아시아 중시 정책을 커트 캠벨이 상당히 그 관여했다, 이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캠벨 조정관이 이제 국무부 부장관으로 이제 인준이 돼서 이제 그 부장관이 되면 일종의 이제 본인으로서는 국무부의 과거 그 동아태 차관보로 있었기 때문에 일종의 이제 친정으로 복귀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백악관에서는 일종의 이제 참모 역할을 했지만 이제 국무부에 가서는 국무부의 2인자가 됐기 때문에 실제 그 외교관들을 그 휘하에 두고 정책을 그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됐을 거고요. 미국의 이로 인해서 무슨 특별한 그 정책이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태평양 중시 정책은 한결 강화될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미 국무부의 성김 대북 특별 대표가 10월 30일에 류 샤오밍 중국 한반도 사무 특별 대표와 화상 회담을 갖고 북한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두 사람이 화상 회담을 연 것은 지난해 12월 이후 처음인데요. 이번에 화상 회담은 어떤 성격의 회담이었을까요?
예, 사실 그 말씀하신 대로 두 사람이 화상 회담을 연 것이 지난해 12월 이후에 처음이다. 거의 1년 만에 이렇게 이제 화상회담으로 다시 만난 예. 것인데 예. 그만큼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이 한반도 문제, 북한 문제에 대한 비중이 미국과 중국 간 관계에서 굉장히 낮아졌다. 이렇게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중요하게는 사실 그 말씀드린 대로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또 최근에 중동 사태까지 불거지면서 북한 문제의 우선순위는 더더욱 미국이나 중국의 정책에서 우선순위가 낮아졌는데요. 더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이 화상회담 이후에 미국과 중국이 발표한 회담 내용을 보면 상당히 그 말하자면 전혀 다른 관심사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 국무부의 보도 자료를 보면 그 성김 대표와 또 류 샤오밍 특별 대표가 북한의 불안정하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 그리고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 또 중국 내 탈북민 강제 송환 등에 대해서 논의했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이 중국 측의 발표를 보면요. 이 한반도 상황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라고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의 한반도 교착 상황은 냉전적 사고와 평화체제가 부재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사국들은 이런 근본 원인을 직시하고 서로의 합법적인 우려에 대한 균형 있는 대처를 하고 또 대화 재개의 여건을 조성해야 된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반도 사태의 말하자면 북한 핵 문제의 원인과 지금의 한반도 긴장 고조의 그 원인에 대해서 전혀 다른 말하자면 의견을 제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미국과 네. 중국이 네. 그만큼 네. 사실 우선순위가 떨어지기도 했지만 그 간극도 너무 멀기 때문에 네. 현재로서는 이 논의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진전을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자,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달 중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정상회담을 갖는다고 하는데요. 두 정상이 혹 한반도 문제를 논의를 한다면 여기에서는 좀 무슨 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뭐 그런 기대감도 좀 갖게 되는데 과연 북한 문제가 논의가 될까요? 이 자리에서?
네, 북한 문제도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달 말 그 미서부 그 샌프란시스코에서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그 정상회의가 열리고요. 이를 계기로 해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그리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 자리에서 이제 미중 정상회담을 갖는데요. 북한 문제는 그 비중은 크지 않아도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지난해 11월이죠. 그 인도네시아 발리에서도 당시 그 바이든 대통령하고 시진핑 주석이 만났는데 그때도 여러 가지 뭐 국제 현안이 논의가 됐지만 북한 문제도 그 논의가 됐습니다. 당시 그 바이든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중국이 북한을 통제하는지는 몰라도 중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막아야 한다 이런 얘기를 기자회견에서 했고요. 중국은 그 발표문에 다른 문제는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북한 문제는 언급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지나가고 말았는데요. 미국 간에 역시 그 미국과 중국 간에 북한 문제를 둘러싸고 견해차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틀림없이 북한 문제를 논의를 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봐야 될 것 같고요. 역시 그 미국과 중국의 그 정상들이 만나면 현재 국제 질서의 가장 큰 문제인 우크라이나 전쟁, 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또 미중 간의 현안, 남중국해 문제, 타이완 문제 이런 것을 얘기하겠지만 동시에 북한 문제도 그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이것도 논의를 할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중국 경제가 요즘 부동산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하는데요. 뭐 지금 그 지적된 여러 가지 문제들 말고 이 경제 문제 이런 것도 이번에 뭐 혹시 타협을 한다든가 뭐 또 절충을 한다든가 뭐 이럴 가능성은 있겠습니까?
사실 뭐 구체적으로 중국의 부동산 경제 문제 때문에 모종의 타협을 하거나 이런 건 아닐 거고요. 네. 사실 미중 간에 경제적으로 상당히 그 대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세 문제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네. 첨단 그 기술과 관련한 이전 문제 이런 걸로 해서 지금 상당히 마찰이 강하게 빚어지고 있는데요. 사실 이런 문제가 어느 한쪽에 일방적으로 부담으로 또는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과 중국이 경제가 사실 굉장히 긴밀하게 엮여있기 때문에 한례로 고율 관세를 예를 들자면 이것이 중국뿐 아니라 고율 관세를 부과한 미국의 경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미국 내에서도 관세를 다시 좀 낮춰야 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의 입장에서도 내년에 대통령 재선을 앞두고 있는 마당에 사실 경제를 안정화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비단 경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국제 정세와 관련해서 안정적인 어떤 중국의 역할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을 계속 추진해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제 문제를 비롯한 다양한 문제가 앞서 최 기자가 얘기한 대로 논의가 될 텐데 그러나 이거를 통해서 뭔가 그 어떤 그 이슈에 대해서 절충점이 찾아질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는 사실 전문가들이 부정적입니다. 왜냐하면 미중 관계는 지금 너무 그 말하자면 악화돼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개선되는 것보다는 더 이상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수준 정도만이라도 굉장히 성공이다라는 그런 관측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에서 미국이 더 이상 중국과 마찰을 빚으면서 국제 정세에서 긴장 의 요소로서 작용하는 이런 것을 좀 그 떨어뜨리려는 이런 정도의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전문가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북한이 아프리카와 유럽 등지의 제외 공관을 잇따라 폐쇄한 소식이 알아보도록 하죠. 현재 북한이 50여 곳의 제외 공관을 운영하고 있다는데요. 폐쇄된 북한 공관이 지금 어느 정도나 되는 걸로 밝혀졌습니까?
예, 이번에 알려진 곳으로는 아프리카에서 우간다 그리고 앙골라의 공관이 폐쇄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또 예. 유럽에서는 스페인에서 외교 사절단을 철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아시아 지역에서는 홍콩의 총영사관을 북한이 폐쇄하는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매체들의 보도에 따르면 이 밖에도 특히 아프리카 등지에서 10여 개 공간을 철수하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추가적인 그 공간 철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나라가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이 북한은 현재 전 세계에 47개 대사관을 갖고 있고요. 영사관은 3개, 그리고 대표부 3개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런데 북한이 왜 이런 그 외교 기관을 폐쇄하는 것인지, 또는 뭐 그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이 점을 어떻게 보세요, 최 기자?
네, 한국통일부는 역시 그 북한의 그 재정난을 그 주요한 그 이유로 꼽고 있습니다. 아, 북한이 벌써 지금 그 고강도 유엔 안보리 제재를 맡은 지가 한 6년 뭐 정도 되는데요. 아, 외교 그 해외 공간을 운영하려면 역시 그 돈이 듭니다. 외교관 월급도 줘야 되고, 또 대사관을 운영하려면 그 운영비 이런 것이 들어가는데, 이것이 전부 다 그 달러 외화가 들어가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큰 나라들, 미국이나 한국 같은 나라들에 대해서는 이것이 뭐 당연한 것이고 그렇게 큰 돈은 아니지만, 북한처럼 이렇게 제재에 쪼달리고 있는 나라로서는 상당한 이것이 그 부담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그 철수하는 게 아니냐 이런 게 있고요. 또 하나는 그동안 그 북한 외교관들은 대사관에서 물론 외교 업무를 하지만 외교 업무 외에도 외화벌이를 해왔습니다. 무슨 병원에 소속된 의사들이나 외교관들이 일종의 그 비공식 무슨 안거래라든가 외화벌이를 해왔는데, 이것도 아마 여러 가지 제재 그리고 그 주재국의 어떤 단속 이런 걸로 해서 상당히 외화벌이도 힘들어졌기 때문에, 돈이 결국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역시 재정난 때문에 대사관을 폐쇄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한국통일부 등은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 거론된 그 공관들은 폐쇄가 되지만, 이 중국과 러시아의 외교 관계는 뭐 전혀 그럴 움직임을 뭐 보이지 않을 거고, 오히려 뭐 계속 지금은 오히려 강화하려고 하는 그런 그 필요성이 있는 건 아닐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 아프리카 등지에서의 공관 폐쇄와 중국과 러시아와의 외교 관계 강화가 연관돼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네. 중국과 러시아의 외교 관계는 그동안에 계속해서 긴밀하게 강화를 해왔고요. 그 북한의 외교 관계에서 사실 핵심적인 그 관계라고 할 수 있죠. 중국과 러시아가. 그렇기 예. 때문에 이 공관 폐쇄, 일부 공관의 폐쇄와 연계할 것은 아니고요. 북한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핵심 우방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를 현재 국제정세에 비춰볼 때 앞으로 더더욱 강화하고 또 결속하려고 할 것으로 그렇게 전문가들은 대부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정세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과 대립하고 대결하고 있는 상황이 사실은 북한의 외교 고립 상태에 에서 벗어나는데 크게 도움이 되고 있고요. 아울러서 미국에 반대하는 나라들과의 결속에도 또 크게 기여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네.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강화는 앞으로도 더 이루어질 것이고, 북한은 이 부분을 핵심적으로 추구할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북한과 러시아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국정원은 북한이 8월 초부터 10여 차례 러시아에 포탄과 무기를 수송했다고 하는데, 포탄 규모가 지금 발표된 걸로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예, 그 한국의 국가정보원이 여기에 대해서 언급한 거를 보면은 그 단출한 포탄이 100만 발 이상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 북한이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 지원을 위해서 지난 8월 초부터 러시아 선박과 수송기를 활용해서 10여 차례에 걸쳐서 포탄 등 이 무기를 수송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게다가 또 하나는 국정원의 그 발표에 따르면 10월 중순경에 북한이 무기 운영법 전술을 위해서 이 방사포 전문가 위주로 구성된 대표단을 러시아에 파견한 정황도 입수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전문가 중에 미국 워싱턴 한미경제연구소 트로이 스탠거론 선임 국장의 말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그 소득을 얼마나 올리길래 지금 이런 거래가 되는 것인지 잠깐 들어보죠.
There is speculation they can produce more than a million, perhaps millions a year. Now, we also know they produce the 152mm...
스탠거론 국장은 북한이 한 해 수백만 발의 포탄을 생산할 수 있다는 관측이 있고 그들이 러시아가 사용하는 152mm 포탄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면서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받을 수 있는 포탄의 가격은 러시아 자체 생산 단가인 한 발당 600달러의 50 내지 100% 정도라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북한이 포탄 100만 발을 러시아에 팔았다면 3억 내지 6억 달러 정도의 돈을 벌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도 얘기 나왔습니다만 한국 국정원이 이제 그 파악하기로는 북한이 한 100만 발 이상을 그 러시아에 그 포탄을 팔았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포탄은 이제 가격이 문제인데요. 러시아는 대개 그 152mm 포탄을 기준으로 하면은 한 발당 한 600달러 정도가 생산 단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반값으로 만일 북한이 팔았다 그러면 300달러가 되는 거니까 100만 발 곱하기 300달러면 한 3억 달러가 되는 거고요. 예. 이것을 정가대로 다 받았다. 그러니까 600달러를 받았다. 그러면은 6억 달러가 되는 거니까 아마 북한이 152mm 포탄을 100만 발 팔았다 이렇게 가정을 하면 북한이 적어도 3억에서 6억 달러의 돈을 아마 외화소득으로 올렸다. 이런 뜻으로 그 스탠거론 국장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오늘은 북한이 3차 군사 정찰위성 발사를 위해서 막바지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는 소식과 함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한국을 방문한다는 내용, 그리고 북한이 해외 공간을 잇따라 폐쇄하는 배경과 전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은기 기자, 그리고 진행의 노수창이었습니다. 뉴스 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방송입니다. 요즘 깨끗한 환경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걷는 운동도 하면서 쓰레기도 줍는다는 의미의 플로깅 봉사단체도 늘고 있다는데요. 한국 부산에 북한이 고향인 탈북민들이 회원인 뉴희망봉사단도 그 대열에 있습니다. 탈북민들의 다양한 삶의 이야기 전해드리는 탈북민의 세상보기. 오늘은 뉴희망봉사단 소식 준비했습니다. 서울에서 동혜원 기자입니다.
언니 어디 청소할까요? 아, 이제 정리할 거 정리를 다 됐고, 플라스틱은 플라스틱대로, 종이는 종이대로, 여기 지금 우리가 걸어놓았던 플래카드도 다 거두고, 쓰레기 주우면서 내려가서.
탈북민 이유림 단장이 중심이 되어 활동하는 탈북민 봉사단체, 뉴희망 봉사단이 플로깅 활동을 마치고 마무리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뉴희망 봉사단은 부산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는 단체인데요. 처음부터 이 플로깅 활동을 시작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세한 얘기 이유림 단장에게 들어봅니다.
저희 뉴희망봉사단은 지금 설립이 됐는지 3년, 4년 정도가 되었고 처음에는 탈북민, 탈북민을 멘토링해주는 봉사단체로 활동을 하다가 올해부터 멘토링만 해가지고는 우리 지금 탈북민들이 소외된 탈북민들을 끌어내기가 힘들어서 블로킹 봉사를 겸해서 건강과 지구를 살리는 의미에서 봉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탈북민이 탈북민을 멘토링하는 그러니까 봉사단체 안에서도 봉사단원들끼리가 멘티가 될 수 있는 관계가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굳이 수혜자를 끌어모으는 것보다 우리의 봉사단원들끼리만 하여도 멘토가 되고 멘티가 되고 수혜자가 되고 봉사자가 될 수 있는 좋은 활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006년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 이유림 단장은 현재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봉사활동을 자주 할 수는 없지만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 소외된 사람들을 돕고 또 현재는 환경을 보호하는 일까지 하는 건데요.
저희 봉사단이 지금 남한 분들이 세 분인가 네 분 정도 되고 나머지 분들은 다 탈북민이에요. 16명이고요. 근데 저희 봉사단체가 다 일을 해요. 주중에는 몽땅 일을 하고 주말에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할 수 있는 봉사단체라서 아쉬운 점이 그 점이에요. 자기 본업을 버리고 할 수는 없으니까. 처음에 저희 봉사단체가 12명에서 시작했는데 12명에서 8명 정도가 국제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과 대학생들이었어요. 네, 그래서 같이 해보자. 그래서 정식 봉사단체를 내고 비영리 법인을 내서 정식으로 운영을 하자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유희망 봉사단이 주로 하는 활동은 어떤 걸까요?
저희가 부산에 공원이 많아요. 공원이 많고 배수길도 있고 그러니까 노인들도 어린이들도 걸을 수 있는 쉽게 걸을 수 있는 둘레길이라고 할까? 네, 부산에는 그런 장소가 많은데 아픈 사람들 아니면 뭐 취업 중이든가 아니면 취준생이든가 이런 분들을 자연으로 끌어내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봉사활동이 끝나고 나서 다 같이 모여서 그동안의 애로사항 옆에 누가 아프더라 누가 지금 취준생이다 누구 집 아들이 힘든 상황이 있다 하면 저희가 도울 수 있으면 찾아가고 또 희망을 줄 수 있는 부분은 또 저희가 가서 희망을 드리고 그런 봉사라는 의미에서 지금 탈북민들한테는 이런 봉사가 거의 없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긍지를 가지고 지금도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유림 단장은 봉사활동을 하며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안전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길가를 걸으며 야외에서 진행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모두가 안전하게 봉사활동을 마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고요. 활동하며 가장 뿌듯한 순간을 떠올리기도 했습니다.
아프시던 분이 나와서 자연에서 힐링을 했다. 나는 희망을 가졌다. 또 먼저 취업한 사람들이 지금 군방 오신 분들한테 대학교 공부를 하자면 어떤 걸 해야 되고 또 취업하는 과정에 이력서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게 힘들다 해서 그런 걸 멘토해 줬을 때 그분이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희망을 가지고 취업을 했을 때 그런 때가 제일 뿌듯했습니다.
이렇듯 단순히 플로깅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유대감을 형성하고 또 서로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멘토, 또 멘티가 되어주고 있는 건데요. 이유림 단장은 유희망 봉사단만의 장점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게 뭐 저희 봉사단체보다 잘하는 봉사단체가 부산에 또 8개 정도가 봉사단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잘하는 봉사단체가 많지만 새로운 아이템을 발굴을 하고 남북 통합이라는 취지가 맞으면 저는 괜찮다고 보고 또 탈북민들은 혼자 계세요. 혼자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여기 와서 돌아가실 때까지 혼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젊으신 분들이 케어를 해주고 이끌어내서 건강하게 대한민국에서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네.
그리고 최근 유희망 봉사단에 좋은 소식이 있었는데요. 남북통합문화센터에서 진행한 자원봉사 페스티벌에서 여러 자원봉사 단체 가운데 대상을 받았습니다.
저희 봉사단체를 위해서 뭔가를 해냈다. 뭔가를 해냈고 탈북민들한테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다는 그 생각입니다. 가면서 회식을 하고 10월 14일 날이 저희 봉사날이에요. 그래서 봉사활동 날 회식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부산에 북구에 북구 구포 나루 축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플로킹 봉사가 아니고 나루 축제가 공원에서 하기 때문에 안전 요원으로 저희 봉사단체가 지금 신청을 했거든요. 기본은 블로킹인데 14일 날이 어차피 저희가 봉사날이고 해서 그날 신청을 했습니다.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가고 있는데요. 한 탈북민 회원은 지인의 소개를 받아 이 단체를 알게 돼 참여하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저는 충북에서 살았거든요. 충청북도 청주시에서 살다가 동생이 여기 살아가지고 동생이 남편이 장애인이어서 동생이 또 자주 오지도 못하고 하니까 너무 멀어지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제가 동생 곁으로 왔다가 현재 살고 있는 남편을 만나가지고 그래도 탈북에서 오는 가정이랑 여기 와서도 힘들게 때까지 살았다고 자기가 좀 더 열심히 거니까 좀 쉬라고 해가지고 쉬고 있다가 저희 시누이의 도움으로 국제사이버대학교 입학해가지고 올해 지금 2학년인데 거기서 공부를 하고 있다가 여기 봉사단체에 제가 소개를 받아가지고 여기 들어왔거든요.
뉴희망봉사단을 통해 처음 봉사활동을 하게 됐다는 탈북 여성. 일상의 또 다른 기쁨을 맛보게 됐다는데요.
처음에는 몰랐어요. 이런 봉사를 하는 게 어떤 일인지를 몰라가지고 하다가 들어와서 해보니까 너무 뿌듯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와서 이때까지 받기만 하고 살다가 이런 걸 접하게 되니까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구나 이런 게 너무 뿌듯했고 또 이렇게 쓰레기 주러 다니다 보니까 이래서는 또 안 되겠구나 뭐 이런 것도 좀 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버리고 간 걸 내가 줄 수 있고 또 그래 친환경으로 해가지고 저희 지금 큰아들도 친환경 기사 자격증을 땄거든요. 그래가지고 봉사를 하면서 도와도 줄 수 있고 내가 도움받을 수도 있고 마음의 위로도 많이 받고
그래서 서울에 행사가 있는 날 부산에서 서울까지 밤새워 운전하며 한숨을 못 잤어도 그녀는 뿌듯하다고 말합니다.
또 이렇게 봉사를 하는 과정에 우리 봉사단원들도 저를 많이 챙겨주시고 또 이러다 보니까 의지하면서 살 수 있고 그러니까 내 가정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사회적으로 의지해서 같이 여러 사람들하고 도움을 받고 도움을 주고 하고 살 수 있는 게 너무나도 고맙고 감동스러워서 더 열심히 하려고 그렇게 밤새 자지 못하고 왔어도 오늘 와서 또 이렇게 아기들까지 와가지고 이게 참여해가지고 쓰레기를 막 주워오고 하는 게 너무 저한테 너무 뿌듯해. 오늘은 진짜 힘든 줄 모르고 피곤한 줄 모르고 했어요. 앞으로도 항상 이런 마음을 남을 도와주고 내가 도움 받았던 만큼 도와줄 수 있는 마음으로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희망봉사단 단장님도 그렇고 우리 단체 모든 분들이 남을 위해서 모두들 너무 열심히 하니까 저는 그게 너무 뿌듯하고 앞으로도 계속 이어나갈 겁니다.
끝으로 탈북민 이유림 단장 또한 단체 활동으로 이루고 싶은 바람을 전했는데요. 최종 목표로는 탈북 어르신들의 마지막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희 탈북민들이 한국에 오면 국민 세금으로 정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저희도 받은 것만큼 누군가에게 베풀어주고 누군가를 위해서 할 수 있다는 그런 긍지감도 있고 앞으로도 이 사회에 보답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봉사단체가 될 거라고도 보고 될 것입니다. 제가 봉사단체를 만들었던 제일 처음 이유가 탈북민들이 다 혼자 계세요. 혼자 계시고 아프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마지막 소원을 들어준다는 봉사를 하려고 이거를 했거든요. 호스피스 병동에 있다거나 아니면 지금 탈북민들도 다 이게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많아요. 아프고 혼자 계시고 해서 그분들이 나는 마지막으로 어디 가고 싶다 하면 상담을 해서 모시고 갔다 오고 하는 그 봉사를 위해서 제가 이 봉사단체를 했는데 아직까지 그 정도까지는 이르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 할 것입니다.
서울에서 VOA 동예원입니다.
매일 새벽과 아침에 청취 가능한 V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575, 9800kHz로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듣기와 방송 원고 보기 실시간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언제든 방송 듣기가 가능한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 www.voakorea.com입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VOA 방송에 많은 애청 바랍니다.
VOA 세계 뉴스입니다. 아랍 국가들이 가자지구 주민들의 희생을 막기 위한 휴전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4일 요르단 암만에서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이집트 외무장관,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사무총장 등과 회담한 뒤 공동기자회견에서 일반적 의미의 휴전에는 반대한다는 미국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휴전은 하마스가 전열을 정비해 10월 7일에 했던 이스라엘에 대한 기습 공격을 반복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것이 지금 우리의 견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공동기자회견에 나선 아이만 사파디 요르단 외무장관은 아랍 국가들이 즉각적인 휴전을 원한다며 중동 지역 전체가 적대감의 바다에 가라앉고 있으며 그것은 다음 세대까지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블링컨 장관과 별도로 만난 나지브 마카티 레바논 임시총리도 가자지구 휴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전날 이스라엘을 방문한 뒤 하마스에 붙잡힌 인질 석방을 위한 인도적 교전 중단을 공식 제안했지만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인질 석방이 포함되지 않은 일시적인 휴전안은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요르단을 거쳐 5일과 6일 튀르키예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EU 집행위원장이 4일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EU 집행위원회가 곧 우크라이나의 EU 가입 문제에 대한 최종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인 가운데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이 이번 방문이 이뤄졌습니다. 우크라이나의 회원국 협상 개시는 오는 12월 EU 정상회의에서 결정될 전망입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난 후 우크라이나가 훌륭한 진전을 이루고 말하고 싶다며 매우 인상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크라이나는 현재 전쟁을 벌이고 있는 동시에 국가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4일 정례 연설에서 많은 이들이 우리 EU 가입 가능성을 믿지 않았던 지점에서부터 후보자 지위를 달성하기까지 엄청난 과정을 지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이 협상 개시에 필요한 전제 조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지난해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며칠 후 EU 가입을 신청했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폰데어라이엔 위원장과 공동으로 가진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교착상태에 빠졌다는 언론 보도를 부인했습니다.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가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호주 총리의 중국 방문은 2016년 이후 7년 만에 처음입니다. 앨버니지 총리는 방중 첫 일정으로 5일 상하이에서 열린 중국 국제수입 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했습니다. 그는 개막식 연설에서 이 국가 간 건설적인 경제협력은 관계 구축이 도움이 되며 이것이 바로 호주 정부가 중국과 건설적인 협력을 지속하는 이유라고 밝혔습니다. 앨버니지 총리는 3박 4일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하기 위해 전날 상하이에 도착했으며 이날 상하이 일정을 마치고 베이징으로 이동해 6일과 7일 시진핑 국가주석 리창 총리와 잇따라 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중국과 호주는 경제적으로 끈끈한 사이였지만 2018년 호주가 미국의 요청에 발맞춰 5세대 이동통신 G5 사업에서 중국 하웨이 참여를 배제하고 2020년 코로나 발원지에 대한 국제조사 지지를 촉구하면서 중국과의 관계가 틀어졌습니다. 독일 최대 항구 도시 함부르크 공항에서 무장 인질극이 발생했습니다. 독일 뉴스통신사인 DPA에 따르면 4일 밤 무장한 남성이 차량을 이용해 공항 북쪽 출입구를 뚫고 들어가 튀르키 항공 여객기 앞에 멈춰선 뒤 공중을 향해 두 차례 충격을 가했습니다. 인질법은 경찰과 협상을 벌이고 있으며 5일 현재 공항은 폐쇄됐고 항공편도 모두 취소됐습니다. 인질법은 35세 남성으로 양육권 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아내로부터 강제로 딸을 빼앗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질법은 현재 4살 난 딸을 인질로 삼고 있습니다. 인질법은 딸과 함께 여객기를 타고 튀르키예로 가기로 희망하고 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현지 경찰은 심리학자가 몇 시간에 걸쳐 협상을 이어가고 있으며 공항 내 모든 승객이 대피한 만큼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북한 내에 전 지역 대체로 흐리고 비 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7도에서 19도, 낮 최고기온은 9도에서 21도가 되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1.5에서 4m를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2에서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평양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김현숙이었습니다. 11월 5일 일요일 VOA 저녁 방송을 모두 마칩니다.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